아멘. 오늘 반주는 주수와 간사가 했고요. 잘하네 뭐 일본어, 뭐 스페인어, 영어, 컴퓨터 뭐가 있을까요? 또 피아노. 다음엔 찬양한다는 걸로 뭐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가 예배드리다 보니까 많은 것들도 이렇게 섬겨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별히 각 가정에서 모인 분들 지금 뭐 저녁 시간이라서 조금 분장 가운데 있겠지만 혹시 어차피 예배를 드릴 거라면 조금 이렇게 예배를 좀 조용한 곳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뭐 소수가 모였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있지 말고 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싶고 혹은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있는 또 우리 복음 가득한 모든 가족들이 좀 중심을 다해서 환경은 그렇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요즘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밝히지 않으시면 애씀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고 이런 어려운 이때 마음이 움츠러지기 쉽고 뭐 요즘 말하는 그 캠페인 있잖아요. 거리 두기, 마스크 하기, 나다니지 않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지킨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좀 더 더 큰 의미를 물으면서 병걸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좀 물으면서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들을 스스로 마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4월 한 달 동안 그래봐야 뭐 3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평생에 없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중심을 다해서 4월 한 달 동안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도 껴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뭐 꽃도 피고 되게 맑아지고 또 밝아지고 따스해지는 이런 시기이지만 또 주 앞에 온전히 더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더 접지 마시고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되어지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목사님께서는 뭐 어마어마한 또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현장에 나가서 각 나라에 나가서 그 나라 살릴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두고 우리가 한국 돌아오고 또 나가서 세워두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초신자가 불신자가 성장하는 사람들 들어야 될 말씀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부 다 해병대일 수 없고 전부 다 공수부대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세운 세계를 살려려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교회가 방향을 잡느라고 6, 7년 동안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놓친 것이 많다는 것을 뭐 저 또한 인정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는 한 150개 강의 정도를 조금 초신자와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용어와 그들의 언어로 조금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유튜브가 우리가 지금 오픈이 되어서 우리 전 세계로 지금 한 9개국, 그러니까 8개국을 지금 유튜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더 앞으로 많이 생기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복음 가득한 교회 그러면 특수한 메시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좀 인식도 필요할 거고 또 실제 당대 세계보 관련된 말씀만 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을 붙여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금요일을 통해서 금요일은 조금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청년들한테 했던 부분들을 조금 좀 요약을 해서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요일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론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밖에 나가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내용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7, 8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인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는 구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서정의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냔 말이에요. 어떤 건 동시동작이면서 어떤 건 평생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요즘에 12개 성경의 복음 강의를 많이 듣고 27강 정도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충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실제 청년들한테 늘 말할 기회가 있지만 사실은 전체 교회 섬길 교회가 이런 좀 자리를 통해서 좀 섬기면 좋겠다 싶어서 구원의 서정 그런 부분에서 잠깐 좀 칠판도 써가면서 이렇게 길지 않게 가능한 교회에서 빨리 흩어지고 대거로 기가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한때 정말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서정 우리 어떤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뭐 예정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예지 말아도 되는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서 알지자에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 미리 정했다 이런 거죠. 그 요 뒤에 요거는 하나님께서 큰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정하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서정 뭐 아홉 개의 어떤 테마가 있는데요. 그 제일 처음이 뭐냐면 그것이 콜링,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제가 신학교 우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한테 가끔 이제 할 때 묻는 말이 있어요. 소명 있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떤 소명이냐면 뭐 일반적인 뭐 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르심. 그 어떤 부르심이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냥 듣고 소리가 안 들리겠어. 소리 들은 상태에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명이죠. 근데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부르심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냐면 그것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부르심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냐면 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유효적 부르심. 이게 뭐냐면 일반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외적. 요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든 불교신자든 마음의 특결미든 무당이든 상관없이 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유효적인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주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아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유효적인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충격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 말에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그 시간표에 그때 불러준 사람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8장 30절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 예정. 그렇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이 부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네 밭이 있는데 열매를 피우려면 뭘 뿌려야 되냐면 정확한 씨를 뿌려야 하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뿌리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한 유효적인 부르심을 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얽혀서 동아리로 생각하고 아니면 친목교로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마음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가서 또 다른 그냥 쉼터로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특별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교회에서 따뜻한 공동체만 만들어주고 뭐 따뜻하게 모임만 만들어주고 모여서 행복한 대화 나누고 또래끼리 얘기 나누고 또 동갑끼리 또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같이 취미 생활도 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또 애를 키우는데 애들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런 모임만 교회에서 잘해도 부흥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교회에서 연속해서 정확한 이 말씀이 게스트일 수 있도록 돕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사람이 몇만 명 되지만 힘이 하나도 없고요. 다들 자기 위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뭐 제가 뭐 크게 애들 키우는데 뭐 공헌한 건 없습니다만 그것도 아빠니까. 그것도 이제 요구가 많을 때 있잖아요. 첫째가 뭘 요구하고 둘째가 뭘 셋째가 뭘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죠? 어느 만큼 되면 그것도 지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한평생 30년, 40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의 역량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다양한 요구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목회자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교회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갈급해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진리의 복음을 해서 알고 싶어가 아는 가운데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참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없다라면 또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들다 보니까 교회인지 사회인지 알 수 없는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효적인 내적 소명,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계시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이 의미로 들리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영혼이 커갑니까? 말씀으로 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아니라면 그에게 때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그 때를 두고서 계속 여건이 되는 한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계복음 현장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날을 빨리 세울 사람을 세우고 돌아올 때는 다른 예예요. 다른 경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는 담겨진 그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나 같지 않고 다 목회자 같지 않고 다 장로님 같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 다양한 문제 가운데 다양한 신음을 하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그 속에서 먼저 그들을 살려야 될 것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의 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 이름이한테 막 그냥 콜롬비아 주는 그 고기 있죠. 큰 거 넓적다리 줘가지고 먹어 그러면 그걸 저도 먹기 힘든데 그걸 주변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 걸 먹어서 넌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가 잘못되지 않는다 싶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불찰이고 우리의 부족함에 그들에게 맞는 어떤 말씀을 맞는 크기로 전달해주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뭔가가 결합되고 연결되는 것이지 결합 연결을 말을 하지만 실제 그런 노력이나 의지적인 싸움이 없다면 뭔가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4월달 동안 3월달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잘 달리고 있는가 잘 달리면서 놓친 게 없는가 아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당대 세계복음만 있었지만 실제 영혼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또 너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실제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부분에 너무 생각이 약하지 않았나 등등등을 많이 좀 각 교회가 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몇 구절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길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냐? 구원받은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는 얘기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영시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적으로 깨달아지면서 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문득 깨달음이 더해지고 궁금함이 더해지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2개 성경의 복음 강의를 듣고 27강을 들으면서 어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맞고 그 말씀이 아멘한 것이 맞다라면 그래서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 들어가지냐면 성경의 말씀을 더 궁금해지고 보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본격적인 도움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전 12강도 안 들었는데 그런 무슨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가 더 알게 되어 있고 있는 만큼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침노가 뭐냐면 침략하여서 노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것이 사실은 유효적인 부르심, 주님께 온전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다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됨됨이와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인성과 이런 게 너무 타당하고 너무 합당하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육신의 모습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슬리게 돼 있고 하던 습관들이 제어하게 되어 있고 그것과 싸울 만한 마음의 믿음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드러낸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망의 왕노릇 속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종으로 타던 인간들이에요. 바로 왕 앞에서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던 노예됐던 속국되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들이 걸어나왔지만 하나님이 걸어나오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청력을 가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낼 수도 없다.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말씀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가 36절 말씀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말씀을 들었는데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육신적인 자극이 아니라 심한 회개와 또 내게 있는 너무 부족함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이런 것들이 계속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큼 찔렸냐?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혹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덤벼들 정도로 그게 찔린 거예요. 그렇죠? 찔렸는데도 그들은 주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보세요. 말씀을 소리로 들은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결혼 왔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결혼한 거죠 뭐. 자,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아래 계십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찔리는데 부르심에 찔림이 아니라 뭔가가 이 말씀을 배척하고 싶고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로마서 좀 이따 보겠지만 1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이방인의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알만한 것들을 잔뜩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소리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 들리긴 들렸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그렇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귓가에 딱 들려서 마음에 그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뭐 이런 조명을 의미하진 않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판서를 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솔직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네 입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성령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뜯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평생이 걸려도 그를 설득해서 결과적으로 주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신 다음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은 죄 가운데서, 그렇죠? 죄 아래서 딱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그냥 허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왜 있냐? 아직 그에게 말씀이 안 들리고 있어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좀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 눈을 뜨게 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아담의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입니다. 사단 아니에요, 사단. 사단은 군단, 사단 연대할 때 하는 말이고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곳은 너무 싫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비열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건너갈게요.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미리 부르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이 그 기약대로 정한 때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렇죠? 거룩하게 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주고 사해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받을 기업을 동시에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게 뭐 있냐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셨는데 나에게 예비된 것은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받을 기업이 내 거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들인 거예요. 내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왔다면 스스로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옮기신 거예요. 옮겼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평생을 통해서 많은 육신적인 싸움과 정욕과의 싸움과 자기주의 삶과의 싸움과 또 내가 주를 향해서 내 몸을 드리려고 애쓰는 그 싸움 속에서 한평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소명은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안 불렀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못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넘어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왔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죠? 누굴 맡겼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맡겨진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케 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고 또 있잖아요. 이런 내용 볼 때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부르심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이죠. 45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5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좀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처음엔 좀 머뭇거리고 좀 불편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지금 요한이 이사야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내용을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라는 의미는 감춘 자가 보여주게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딱 주실 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요 뭔지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내 마음의 영혼에 불을 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혼에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삶이 어땠는지가 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서 아무도 못 들었는데 바울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소리 같았고 그냥 굉음했는데 바울이라는 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그의 부르심이 그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남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들리는 음성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면서 말씀을 계속 중복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권면하는 것이고 또 실제 은혜가 임한 분들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복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을 때 힘이 나게 되어 있고 복음을 들을 때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 믿는데 이미 탄생하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신 거예요. 남아있는 언약은 뭐밖에 없냐? 주의 다시 오신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다 안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승천한 걸 믿는다면 그거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한 걸 믿어야 한다면 그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죽었음을 믿으려면 탄생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 재림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로 사단 세력에 계속 이 중요한 부분들을 작게 만들고 또 다른 것들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분들을 뭐 다들 아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재림했다는 이 말인데 그렇죠? 지금 다 성취가 되었고 남아있는 언약, 성취될 언약은 주의 재림밖에 없다. 재림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탄생도 약속이었어요. 구약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약속이었어요. 그분의 부활도 구약에서 약속이었어요. 그분의 승천도 약속이었어요. 다 약속의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되고 뭐밖에 안 남았냐? 주의 재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걸 안 믿는다는 얘기는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걸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착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에 많은 것들을 암송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지만 성경을 들고 별걸 다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왜? 이 부르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는 신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그리스도 목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짜셨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한 안 믿는다는 얘기고 성령의 도우심 또한 방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체불명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포근하니까 안락하니까 위안이 되고 배경이 되고 안정감이 되니까 나가는 것뿐이에요. 원래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왜? 오죽하면 교회 나올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본격적으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돕고 그를 섬기고 그가 이 교회와 결합될 수 있도록 섬김이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하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서정.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때 뭐 아홉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이 있는가. 그렇죠? 야! 불레 오는 거 아니야. 야 수아야! 못 들어. 그럼 못 오는 거야. 그쵸? 양을 부르는 거야. 야 마이클! 마이클 앤드 사람 있죠. 사람 이름 있죠. 누구 있을까요? 뭐 양파야 그랬어요. 양이 양파요. 양파야 그랬는데 주인 목소리 알아먹는 양이 있잖아요. 알아먹으면 온다는 거예요. 유효적인 부르심. 그렇죠? 주인 목소리 못 들으면 못 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그렇죠?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본어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렇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 가운데 모두 다 속해 있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얘기는 사망 상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성경구장 다섯 개만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그런 권사님들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 뭐 그런 분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거예요. 죽음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죽었다고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늘 말씀드리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아이들한테 고등수학을 말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한문을 말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컴퓨터 말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죄 아래 원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고작 해봐야 삼신할머니급, 고작 해봐야 그냥 조물주, 고작 해봐야 야, 이 자연 만든 누군가 있는데 그분 하느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인데 그 만물을 만드시고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해도 만드시고 그리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것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고 성천했고 재림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들을 성자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식이 없어요.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면서 마음을 밝혀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건져 오신 거예요. 건져 와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렇죠?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전 1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예. 고전 1장 21절.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말씀 받았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스스로 보세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면 전적으로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태어날 수가 없다고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쵸? 딱 나온 인상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그 범죄에서, 죄의 범죄에서, 사망의 왕노로 범죄에서 우리가 건져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진 거예요. 건져져서 옮겨진 거예요. 어디에서는 율법이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고, 어디에서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표현한다고 많은 표현들을 실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과 똑같이 우리가 죄 지은 상태에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거긴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본질상 지은 녀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던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떠난 단절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23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전에 있는 영생이니. 그렇죠? 우리에게 6장 23절이요. 3장 26절입니다. 3장 23절. 3장 23절. 잘 봤습니다.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의 결론은 범죄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만분의 일억분의 일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인지할 수가 없는 거야.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한 평생 살아갔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내용 다 비슷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사망의 왕노릇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사건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아담의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서 사망의 어떤 왕노릇 상태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죄의 종노릇 속에서 아담의 소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6강인가요? 12강 중에서 예수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삶 중에 가장 독보적이고 두드러지고 탁월한 삶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 우리에게 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그의 사역이 커져 보이고 더 큰 것이 더 크다고 계속 보여지는 것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발견되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크게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어지고 막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다 좋은 거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종착지가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길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교회가 참된 복음을 대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냔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좋은 강의는 많고 좋은 내용은 많고 좋은 인문학적인 소양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몇 명이냐고 물을 때 참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12개 강의를 전달하는 게 다잖아요. 물론 이 내용을 읽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냐. 그만큼은 그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에 이 복음이 없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을 하니까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그걸 옥토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생한 자들을 향한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기 아담과 아담의 그 본질상 진노의 그 땅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되어진 사실조차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아간다고 쳐요. 실제 내게 그리스도가 죽음을 담보하면서 네 연약함과 네 죄됨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활자로 못을 박아놓고 빨갛게 글을 써놔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뭘 믿냐? 체험 믿는 거예요. 어떤 체험? 나는 약한데 내가 경험했던 내 모습. 나는 부족한데 내가 늘 경험하고 있는 내 모습.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복음의 이 진리보다 팩트 이 사실보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더 의지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요.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여겨라 라고 말해요. 여겨라. 여긴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기 있는 사실을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내용을 내 앞에 갖다 놓는 것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반응한 것이고 반응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영혼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커지냐? 설산동에 살면서 세계복음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도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냥 표어가 아니라 그냥 난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삶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14개 복음 가득한 게 모든 교회가 이런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뭐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접붙임. 원래 접붙임은요. 나쁜 나무에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감람나무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붙여요. 원래 접붙임과는 반대라고 반대 이게. 반대인데 좋은 열매 얻으려 내면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거두려 접붙임의 의미가 열매를 거두는 쪽으로 향해 있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에 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지 비유를 할 때도요. 뭔가 열매를 맺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불편해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연결돼 있냐 그런 의미에서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접붙임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담의 사망과 죄와 종로로 죄의 지배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전적 누가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됨됨이가 되니까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그렇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요.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다가 중생한 게 아니에요. 중생이 앞에 있어요. 중생이. 다시 태어나게 해야 그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를 생각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야 그때부터 얘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배 안에서 자라겠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 애가 중생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적인 의지가 생기고 진리를 향한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구원이 참 크다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냐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성도님들한테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짧지만 짤막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셨대. 아 그래? 네 거래? 아, 내 거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끄떡끄떡 그냥 야 여기 뭐 몇 장소 왔대. 아 그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 여기 뭐 누가 지나간대. 아 그래?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이 나와 갈려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한 테마가 뭐 한 학기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다. 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 영역을 아예 옮겼어요. 두 지역을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쪽 지역을 포기당했어요. 이쪽 지역에서 벗어나짐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옛 본성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중생했다는 얘기는요, 옛 본성이 100%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배받는 지역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일본에 있던 사람을 한국에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중생은 본질, 중생은 그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힌 거예요. 입혀서 들어오게 한 거예요. 들어오게 한 것뿐이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본성은 뒤에 성화랄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또 거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영적인 방향성을 바꿔라세요. 영적인 성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성향으로 방향성을 우리의 어떤 내적인 길들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싸워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막 숙제해가지고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더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숨겨놓으셨으며 이 부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이 더 어떤 부유한 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쪽으로 각각 개개인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4월 한 달 동안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좀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본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어떤 면은 딱딱한 교리 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게 부탁을 드리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놀라운